요한계시록 35번 메시지 여자와 산의 아이.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입니다. 그 꿈에서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온 성경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 꿈에서 그는 이방인들의 정권을 상징하고 있는 큰 형상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표적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벨론부터 소생된 로마 제국의 장차올 왕국들까지의 이방인 정권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표적을 완전하고 합당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세계사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또 다른 표적, 즉 산의 아이를 가진 광채나는 여자의 큰 표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이 표적에 관한 전진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가 마리아라는 견해는 전적으로 편협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단지 이스라엘, 곧 유대 종족이라는 것도 역시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가운데 있는 여자는 지역적이지 않고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장에 있는 여자는 땅 위에 있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 여자는 우주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그녀는 아담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와 산의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의 아이가 되기 전에 먼저 그분께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산의 아이가 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표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여자를 통해서 산의 아이를 낳는 것임을 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이 산의 아이, 즉 하나님이 그분의 적을 패배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하실 자를 낳을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고 그분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산의 아이를 쓰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로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단지 예수의 모친이라거나 이스라엘 나라라는 관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분의 적을 패배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올 산의 아이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이 그러한 산의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 여자의 위치.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여자의 위치에 관련된 몇몇 중요한 문제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아내임을 계시합니다.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 자신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자가 합당한 아내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남편, 유일한 남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우주적인 남자요,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남성으로 태어났든 여성으로 태어났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배필입니다. 그분의 아내로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아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분의 뜻과 의향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내는 수태하기 위해 자기 남편으로부터 그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속한 것을 받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그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그 어느 것도 자기 남편에게 속한 그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내의 의무는 그녀의 남편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녀의 남편을 위해 무엇을 낳기 위해 자기 남편에게 속한 그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큰 표적에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낳기 위해 그녀의 남편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교회의 의무는 주로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 무엇을 낳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에 있는 여자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그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속한 그 어느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잉태하여 그분을 위해 낳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이상은 전적으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관해 말할 때 그들의 관념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여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속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남편께 순종시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잉태하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가 우리를 통해서 산출될 것입니다. 간음의 의미. 이제 우리는 간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이란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우리 중 어떤 이들을 포함하여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심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수많은 것들에 순종할 때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느 것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은 간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빛과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류의 간음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아내로서 당신은 자기 남편 외의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 외에 다른 누구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간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매주 매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의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훈들과 교리들과 관례들과 형식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선하고 성경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로 잉태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산의 아이를 낳는 길.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는 산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산의 아이는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성 성분으로만 형성됩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며 그분께 속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잉태하여 산의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이상을 본다면 당신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해 슬픔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산의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많은 것들을 낳았지만 거기에는 산의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들로 인해 잉태했기 때문에 그가 낳은 거의 어떤 것도 산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가 용과 싸우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을 대항하여 싸우는데 산의 아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은 여전히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가 아직 출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 계시록 라이프 스타디가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른 어느 것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유일한 여자가 되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 받아들여야 함을 보게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여자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받아들일 때 사내 아이는 출산될 것입니다. 여자와 사내 아이의 차이. 사내 아이는 여자아이보다 강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먼저 여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또한 사내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빛나고 하늘에 속한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요소로 완전히 짜여져야 합니다. 여자와 사내 아이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즉, 여자의 존재 안에는 그리스도의 요소가 그리 많이 짜여지지 않았지만 사내 아이는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요소로 흠뻑 적셔지고 심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내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조성체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어떻게 출산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어떤 부분 안으로 들어가 여자의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요소로 조성시킴으로써 출산됩니다. 이것을 그저 하나의 해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의 체험에 적용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께 속한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여자이지 아직은 사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당신의 존재 안으로 역사되도록 허락하기까지는 당신은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욱더 당신 안으로 역사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 아이입니다. 어린 양을 따름으로 사내 아이의 일부가 됨. 사내 아이는 부활한 죽은 성도들로 구성된다는 식으로 단지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교리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 이전인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내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사내 아이의 일부가 아니라면 부활 때에 어떻게 사내 아이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첫 열매가 되거나 사내 아이가 되거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초기 사역 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외적인 문제가 아님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 어린 양은 인내가 있으시고 겸손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인내와 겸손을 모방해야 한다.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셨으니 우리도 역시 그분을 위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어린 양은 우리의 본이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야 한다. 40여 년 전에 나는 이런 노선을 따라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이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에 대한 천연적인 이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어린 양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니라 원숭이나 당나귀들입니다. 원숭이나 당나귀가 어떻게 그 어린 양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하여금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 양의 요소가 당신의 존재 안으로 조성될 때 사실상 당신은 어린 양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당신의 어떠함과 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존재가 사내 아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여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남편에게서 받은 요소로 우리 존재를 흠뻑 적시고 침투되게 하여 우리가 이 요소로 짜여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여자가 아니라 사내 아이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만일 단순히 평범한 방법으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남편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요소, 곧 그리스도의 신성한 구성 성분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 온 존재를 흠뻑 적시고 침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갈망은 그분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산의 아이를 낳기 위한 그분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의 아이를 산출하거나 제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으로 인해 잉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인내하고 훌륭하고 선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존재를 그분의 신성한 요소에 열어드리는 문제요. 이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게 허락해드리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아홉 달이 필요합니다. 산의 아이가 우리 안에서 발육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인 산의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겪는 여자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산의 아이의 일부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그는 진통을 겪는 여인의 일부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의 아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을 위한 본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와 같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산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진통을 겪는 여자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의 아이가 되어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 하나님의 적을 패배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자에 대한 용의 증오. 원수는 이 여자를 증오하며 산의 아이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이 여자로 하여금 기능 발휘를 못하게 하려는 원수의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안하임에 있는 우리는 숫자에 있어서 소규모입니다. 때때로 나는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처럼 심하게 반대하고 또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가능한 모든 수를 다 쓰고 있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심지어 많은 반대자들과 비난자들조차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큰 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이 여자의 참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자들의 배후에 있는 강교한 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이 이 여자의 위치를 취했다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잉태하여 산의 아이를 낳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보좌를 접촉하고 지극히 높은 권세를 요청해야 하며 우리 영을 사용하여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큰 표적을 보는 것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남편께 순종해야 하며 그분께 열려 있어야 하고 또 그분께 속한 것을 받아들여 그분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잉태할 뿐 아니라 마침내 산의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큰 용과 반대되는 산의 아이를 가진 빛나는 여자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이 표적을 보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우리의 관념이 급진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산의 아이나 여자가 있지 않다면 겸손하게 되고 다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적으로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길. 개별적으로 당신과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직 함께 단체적인 하나님의 단위로서만 우리는 모두 한 여자입니다. 오직 한 여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 의견을 달리하는 그 누구도 이 여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한 남편, 곧 유일한 머리에 순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요소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서로 다른 관념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념에 속한 것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관념에 속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즉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민 사탄은 매우 강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거의 50여 년 이상을 통과하며 지나온 것은 내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교한 상상들과 관념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사랑스러운 성도들마저도 원수에게 이용되어 의문을 야기하고 제안을 하고 의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들여올 때마다 당신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상을 보았다면 당신은 결코 어떤 관념이나 제안이나 비난이나 제의나 의심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수천 가지 관념들이 당신에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관념들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을 받아들이겠다. 만일 그리스도 외의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들을 우리의 한 남편께 순종시키고 오직 그분께 속한 것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순결하게 될 것이고 하나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분열될 것입니다. 간음은 분열에 의해 야기되는 혼란입니다. 우리는 이 통제하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산의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